VOA World News.
VOA 시간 뉴스입니다. 아시아 순방길에 나선 미국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24일 알래스카에 도착했습니다. 알래스카에 도착한 매티스 국방장관은 기자들에게 미군이 불법 이민자 문제를 돕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26일부터 2박 3일간 중국을 방문합니다. 매티스 장관은 기자들에게 중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남중국해 문제를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이어 28일에는 한국을 방문해 송영무 국방장관을 만나 미한 국방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미한 연합훈련 중단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29일 도쿄를 방문해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성과 회담하는 것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장사정파 포후방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는 25일 68주년 6.25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시설 시설 폭파,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약속, 미군 유해 송환 절차 진행 등 최근의 남북관계 변화를 열거하며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총리실은 해명자를 통해 장사정포 후방 이전 문제는 남북군사회담에서 논의될 만한 과제로 우리 내부에서 검토한 일이 있으나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는 아직 공식 논의되지 않았다며 총리의 발언은 이런 취지에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남북한은 빠른 시일 내 동해와 서해 지구의 군 통신선을 복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내달 1일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새로운 부서를 만든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외무성은 그동안 한국과 북한을 담당하는 북동아시아과를 뒀는데 다음 달부터 이를 한국을 담당하는 1과와 북한을 담당하는 2과로 분리합니다. 교도통신은 북동아시아 2과가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는 일북정상회담과 납치 문제 해결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4월 북동아시아과를 둘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진전 등으로 북한 문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동 국가인 이란에서 25일 물가난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상인들과 주민 수천 명이 모여 상점문을 닫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시위는 2012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시위대가 국회를 향해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나서 최루가스를 뿌리며 이들을 막았습니다.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는 가장 큰 요인은 자국 화폐인 리알러가 폭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8월부터 재개하기로 하면서 리알러 가치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25일 테헤란 시장에서 1달러는 9만 리알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환율이 1달러당 4만 2천 선이었습니다. 미국은 2016년 이란 핵합의를 계기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핵합의를 공식 탈퇴하고 이란에 다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는 국가비상사태를 또다시 3개월 연장했습니다. 이집트의 압둘 파타 엘시시 대통령은 24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국가비상사태 연장안은 일주일 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7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엘시시 대통령은 지금까지 5차례나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는 지난달 4월 이슬람국가 추종세력의 폭탄 공격으로 기독교 콥트 교인들이 44명 숨진 사건을 계기로 처음 선포됐습니다. 국가비상사태가 발효되면 군대와 경찰의 공권력이 강화되고 집회와 시위 등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두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정치 행사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한중일 세 나라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훌륭한 팀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하지 않거나 선의로 협상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미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대북 제재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밤에 북서쪽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정치 행사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 미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과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훌륭한 팀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네바다주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 일본, 한국과 함께 훌륭한 팀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이 행사 후 발표한 연설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국경 지역에서 우리를 대북 제재 이행으로 도왔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아주 훌륭했으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정말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것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로켓이 일본으로 더는 날아가지 않고 지난 몇 달 동안 핵실험도 없었으며 핵실험장은 폭파됐고 북한은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 시설도 제거하고 있다며 자신의 성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순차적으로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관해서는 아주 관계가 좋다며 호흡이 잘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영리하고 쾌남아이자 훌륭한 협상가로 김 위원장이 북한을 위한 엄청난 미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거듭 우린 비핵화를 원한다고 강조해 김 위원장에게 신뢰를 보내고 북한의 경제 발전을 강조하는 모든 게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실제 연설에선 이 연설문을 그대로 읽지 않고 축약해서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방영된 기독교 텔레비전 채널 TBN의 마이크 어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외국의 기업들을 북한으로 들여오고 싶어 한다며 북한은 위치적으로 볼 때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믿기 힘들 정도로 잠재력이 있다며 해변에 콘도를 지을 수 있냐는 허커비 전 주지사의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북 정상회담 중 암흑천지였던 북한의 야간 위성사진이 한국처럼 환하게 빛나고 백마들이 바다 위를 질주하는 영상을 직접 보여주며 비핵화를 할 경우 북한 경제 발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자신의 미북 정상회담 성과를 깎아내리는 미국의 주류 매체들을 가짜뉴스라고 거듭 주장하며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을 데려오고 미군 실종자 유해들의 송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없는 것을 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은 지난 6개월에서 7개월간 일본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일본에선 자신을 세계의 영웅처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연합군 사훈련 중단에 대해서는 거듭 전략폭격기들이 괌에서 출격해 6시간 반 동안 날아가 폭탄을 떨어뜨린 뒤 되돌아가는 것을 반복한다며 한국이 이런 출격 비용을 대신 내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비정상적이라며 거듭 훈련을 중단한 자신의 결정을 옳은 결정이라며 옹호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하지 않거나 선의로 협상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다루는 데서 출발해야 하며 여기에 성공하면 인권을 개선시킬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강력한 제재 이행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3일 방송된 MS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말했듯이 협상이 잘 될 것이라는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할 수 없거나 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협상이 선의로 진행되지 않거나 생산적이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로 돌아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협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많은 것들과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은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북한과의 협상은 처음이 아니라며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고 검증을 허용하면 미국은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게 미북 협상의 요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정일 위원장과 김일성 주석 모두 핵 프로그램이 정권의 안정과 안전을 제공해준다고 생각했다며 미국은 이제 그런 식의 서술을 뒤집었다고 말했습니다. 핵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위협이 되고 이를 포기하는 것이 북한인들의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김 위원장에게 확신시켰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 위원장을 유머 감각이 있고 서구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항상 주시하는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또 똑똑하고 사안을 매우 잘 알고 있어 다른 사람의 지도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에서 들은 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할 준비가 됐다고 분명히 밝힌 사람은 바로 김 위원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끔찍한 인권 기록을 갖고 있는 상대와 협상을 해야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는 사회자 질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인권 옹호 입장을 분명히 해왔으며 인권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들과 만날 때마다 이에 대해 말해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때도 그렇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권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것으로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는 이전의 노력들은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최대 위협인 김 위원장의 핵 프로그램을 다루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여기에 성공해 바라던 결과를 얻게 된다면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인권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더 큰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미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대북 제재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핵물질의 확산 위협이 있고 북한의 정책은 미군과 동맹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로부터 비롯돼 확대된 행정명령 13570호, 13687호, 13722호, 13810호에서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 상황이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그리고 경제에 흔하지 않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기화가 가능한 핵물질들이 확산될 위협이 한반도에 존재하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미군과 동맹 그리고 영내 교역국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북한의 위협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그리고 북한 정부의 다른 도발적이고 억압적이며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과 정책이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북한에 대한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태세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을 적성국 교역법의 적용 대상에서 풀어주면서도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자산 동결 등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6.12 미북 정상회담 결과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미국의 톰 스티븐스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장이 말했습니다. 스티븐스 회장은 특히 미북 정상이 미군 유해 발굴 재개와 송환에 합의한 것을 전적으로 반긴다며 정전협정도 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21일 스티븐스 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우선 한국전쟁 참전용사로서 미북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As a Korean War veteran, of course we have a vested interest in the outcome of the summit. We would like to see the Korean Peninsula.
우리는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정상회담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첫 발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참전용사들은 이런 과정의 진전을 통해 북한에 남아있는 미군 실종자 유해들이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길 고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군과 동맹군의 유해 발굴과 송환 작업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대부분이 이번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반기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Well, Korean War veterans aren't any different than anyone else. They all have their individual opinions.
글쎄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은 남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개개인이 각자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가 참전용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전용사들의 생각이 이번 정상회담 때문에 바뀌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 참전용사들은 그 누구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합니다.
25일은 북한군의 공격으로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꼭 68주년이 됩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The fact that there's North Korea and South Korea, one's democratic and free, the other one's a dictatorship.
남북한의 실상을 보면 한쪽은 민주주의와 자유가 있습니다. 다른 쪽은 독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전쟁의 결과입니다. 정전협정 뒤에 한국전쟁이 반영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협정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이 그들의 핵무기를 포기하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만족할 수 있는 사찰을 받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참전용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려사항은 북한에서 싸우다가 숨진 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이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숫자를 5,3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가서 가능한 모든 미군의 유해를 발굴해 신원을 확인하고 조국의 가족품으로 데려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물론 한반도의 통일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 전쟁 중엔 어느 부대에서 복무하셨습니까?
Yeah, I was a tail gunner on a B-29. We flew combat missions into North Korea.
저는 미 공군 307 폭격 편대에서 B-29 폭격기의 사수로 근무했습니다. 미 공군에서 1951년 7월부터 1955년 7월까지 복무했는데 북한으로 날아가 전투 임무를 수행한 시기는 1952년 10월부터 1953년 4월까지였습니다. 이제 저는 85세가 됐습니다.
앞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길 바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참전용사협회장으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어떤 권고를 하고 싶으십니까?
That is entirely up to them and the people that advise them. I think it would be presumptuous on my part to.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들과 또 자문하는 보좌관들에게 달렸다고 봅니다. 제가 보고 싶은 모든 것은 북한에 남아 있는 전우들의 유해가 모두 돌아오는 것과 남북 통일입니다. 이를 어떤 방식으로 이룰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리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전쟁이 미국에선 오랫동안 잊혀진 전쟁으로 불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자유롭게 번영하는 한국과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독재국가 북한의 대조적인 결과를 보면서 많은 참전용사들이 한국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참전용사들이 중고등학교에 가서 한국전쟁에 관해 직접 설명하신다고 들었습니다.
Yeah, we do that here too. Most, if you go into any school in the United States, let's say in the
네, 여기 캔사스주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가 미국의 중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한국전쟁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묻는다면 대부분 잘 모를 겁니다. 사실상 한국전쟁에 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방문해 하는 것은 학생들과 소통하며 왜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우리가 무엇을 전쟁에서 성취했는지를 자세히 나누는 겁니다. 한국전쟁의 유산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공산군의 침략을 38선에서 막아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켰고 한국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번영하는 국가를 이뤘습니다.
북한 정권은 한국전쟁을 미군과 한국이 일으켰다고 왜곡해 교육하고 선전합니다. 그 때문에 북한인들이 진실을 모른 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게 타당한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요.
Yes, I know. They twist history around to suit their own purposes. As a matter of fact, if you go into a school,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그들의 목적에 맞게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그런 일이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학교에 가서 세계 2차 대전에 관해 대화를 나누면 많은 학생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해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진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 두 개를 투하해 2차 세계대전을 끝냈다는 겁니다. 폭탄을 투하했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하고 테이블로 나왔습니다. 북한 정권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라큐스 대학의 한종우 교수를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유업재단을 만든 분이죠. 한 교수가 참전용사들의 증언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미국의 교사들에게 한국전쟁의 성과를 알리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 VOA도 보도했었습니다.
Yeah, I know him well also. As a matter of fact, he's having a teachers conference in
저도 한 교수를 잘 아는데요. 그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찰스턴에서 미 중고등학교 사회교사들을 상대로 한국전쟁에 관한 행사를 엽니다. 한국전쟁을 가르치는 교과 과정을 만들어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죠. 아주 멋진 일입니다. 한 교수가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를 통해 한국전쟁의 의미와 성과를 잘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일부 참전용사들도 이 행사에 참석해 증언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 7월 27일 워싱턴에서 정전협정 65주년 행사가 열리는데 저와 협회 이사들이 참석합니다.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모든 참전용사와 가족들이 참석하는 연례 총회도 열 계획입니다.
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십니까?
I really don't have a message for them. I just I think probably that the people of North Korea are as interested in
특별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다만 북한 주민들도 한국인들처럼 통일을 염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단을 유지하고 싶은 쪽은 북한 최고 수뇌부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 때문에 흩어졌던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다시 만나길 희망합니다.
네, 지금까지 톰 스티븐스 미국 한국 전쟁 참전 용사 협회 회장으로부터 최근에 미북 정상회담을 바라본 소감과 정전 협정 체결 등에 관해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68년이 되는 시기를 맞아서 미군 참전 용사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북한은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함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미육군 7사단 소속 병사였던 레이몬드 라드케 씨는 20살을 갓 넘긴 청년이었습니다. 25일 서울에서 BOA와 만난 라드케 씨는 벌써 68년 전 일이지만 어제 일을 이야기하듯 생생하게 당시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We landed at Incheon. We landed on the 17th of September. We moved south. Our first objective was the city of Suwon. And after that, we went to Busan, boarded on ships, landed up.
1950년 9월 17일 인천에 상륙한 라드케 씨는 이후 수원과 부산을 거쳐 군함으로 북한 지역에 투입돼 같은 해 11월 6.25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진 장진호 전투의 한 복판에서 중공군 7개 사단 12만 명과 맞섰습니다. 라드케 씨는 다행히 살아 돌아왔지만 당시 장진호 전투에서 라드케시의 전후 1,000명이 전사하고 5,000명이 실종됐습니다. 라드케시는 기회가 된다면 그곳에 가보고 싶고 중공군과도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가보훈처는 라드케시를 비롯한 미군 참전용사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교포 참전용사와 가족 등 85명을 한국에 초청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68주년인 만큼 참전용사들은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전장에 쓰러진 전우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비록 세월이 흐른 탓에 일부 참전용사들은 지팡이에 몸을 지탱해야 했고 일부는 걸음걸이가 느렸지만 거수 경례를 하는 손 동작만큼은 여전히 절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참전용사들은 사실상 폐허에서 단시간 내에 세계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발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한국에 배치됐던 말콤 맥이니스 씨입니다.
Poor people, there was nothing for them to do or eat. They had, you know, just out there on their knees, pant legs rolled up and
당시 한국인들은 먹을 것도 없었고 제대로 경작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지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맥이니스 씨는 회상했습니다. 라드케시도 한국이 70년 만에 이룩한 것을 보라며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신의 부모가 조부모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한국군 참전용사 황익수 씨입니다.
뜻대로 될런지 의심스럽고 아직 못 믿는 게 많아요. 왜냐면 미국의 김정은이가 저렇게 호락호락하게 말 들을 사람도 아니고.
한국 육군 6사단 2연대 11중대에서 2소대장을 맡았던 황 씨는 화천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북한군이 던진 수류탄에 손을 다쳤습니다. 그 외 다른 참전용사들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좋겠지만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는 이날 참전용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8주년 6.25 전쟁 기념식에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평화 노력도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6.25 참전용사부터 신임 임관 장교와 현역 사병들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국가 안보에 한치의 소홀함도 생기지 않게 할 것임을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 총리는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평화와 번영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과 북한은 한국 전쟁 당시 북한에 남겨진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언론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북한으로부터 유해를 넘겨받을 때 필요한 임시 운송상자 100여 개와 관 받침대, 유엔기 등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이송했습니다. 양측이 유해 전달 방식에 대한 협의를 끝내면 운송상자 등이 북측으로 넘어간 뒤 유해와 함께 남측으로 돌아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후 미군은 유해를 오산 공군기지를 거쳐 미국으로 옮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미 확인된 전쟁 포로와 실종자들의 즉각적인 송환과 전쟁 포로와 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에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북한이 미군 유해를 파냈다가 다시 묻으면서 여러 사람의 뼈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미 전쟁포로 실종자 가족연합의 리처드 다운스 회장이 밝혔습니다. 다운스 회장은 20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과거 미국 정부가 유해 송환을 인도적 제스처로 인정해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거절해 송환 기회를 놓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운스 회장을 이종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 전 당시 북한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실종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Well, my dad was is missing. He's an airman,
공군이었던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예비군으로 복무하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 결혼을 해서 가족을 꾸리셨고 대학도 졸업하셨죠. 그리고 처음 얻은 직장에 출근한 첫날 어머니로부터 군대 소집됐다는 연락을 받고 한국전에 나가셨습니다. 1951년 봄이었죠. 얼마 되지 않아 1952년 1월 13일 공습 임무 중 공군기 추락으로 실종되셨습니다. 저는 시살백이었습니다.
북한이 미북 회담에서 미군 유해 송환을 약속했는데요.
There are 5300 missing men in North Korea. This is a group of roughly 200.
6.25 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가운데 약 5300명의 유해가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농업, 산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찾아낸 유해는 약 200구 정도로 추산됩니다. 북한에는 미군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 군인들의 유해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유해들을 지난 23년 동안 모아왔고요. 북한은 2007년 북한을 방문한 빌 리처드슨 당시 뉴멕시코 주지사에게 미군 유해가 담긴 6개의 상자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7구의 미군 유해로 판명되긴 했지만요.
2016년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해 북한에 방문하셨는데요.
I went with the former governor's organization, the Richardson Center for Global Engagement.
그렇습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이끄는 리처드슨 센터 포 인게이지먼트 측과 함께 평양에 갔습니다. 정부와는 무관한 민간 성격의 방북이었습니다. 당시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만났는데요. 유해 송환을 요청하니 그러겠다고 하면서 한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더군요. 백악관,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유해 송환이 북한의 인도적 제스처임을 인정해 주는 식의 노트를 받아온다면 유해를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런 노트를 써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북한이 핵 관련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유해 송환 문제를 정치화하는 이상 미국은 북한의 이런 요구에 반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편지였죠.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북한은 유해 송환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They did. Then if we got this note from the White House, President Obama's administration.
그렇습니다. 정확히 몇 구일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유해 송환이 인도적 제스처임을 인정하는 식의 노트를 보내야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거절한 것이고요. 북한이 요구한 것은 이런 노트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유해 문제와 관련해 추가 방북 계획이 있으십니까?
Oh, I'd love to, but that's not up to me. That was done through the negotiations of the Richardson Center.
그러고 싶지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2016년 방북도 리처드슨 센터의 협상을 통해서 성사된 것이었습니다. 저에겐 매우 특별한 기회였죠. 당시 타고 있던 비행기가 평양 공항에 가까워지면서 아버지의 공군기가 추락했던 지점을 지났는데 그 순간은 정말 제 인생에서 매우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3살 이후 아버지와 가장 가까워진 순간이었으니까요.
유해가 송환되기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It looks like it will be a transfer at the DMZ. So now we're just speculating here. Please don't say that I know.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비무장지대로 옮겨질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재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도 북한이 몇 구를 인도할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에 큰 규모로 인도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미국 측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 유해를 인도받고 바로 하와이로 수송할 수도 있는데 이번엔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비무장지대로 지상 이동시킨 뒤에 유엔 사령부로 넘기고 이어 주한미군에게 인도하는 기념행사가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엔 하와이에 있는 신원 확인 시설로 옮겨질 것 같습니다. 만약 유해가 200구 정도로 큰 규모라면 일부는 네브라스카에 있는 감식소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유해를 파낸 뒤 다시 묻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Oh, they probably are. Quite possibly. They're in the early 90s. North Korea turned.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0년대 초 북한이 일방적으로 208개의 상자를 돌려줬을 당시에도 알고 보니 그 안에 총 400구의 유해가 모아져 있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가령 한 개에 관해서 왼쪽 대퇴골이 두 개씩이나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유해들은 상당히 부분적으로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개 뼈만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뼈가 섞여 신원 확인이 어려운 데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To some extent, the bones are commingled anyway because when they were buried with other guys.
뼈들이 어느 정도는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땅에 묻힐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묻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덤 한 곳에 한 명만 묻힐 수도 있지만 서너 명 이상이 함께 묻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북한이 서너 명의 유해를 한 곳에 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법인류학자가 그곳에 가 있는 거죠. 미국이 유해 발굴 작업을 북한에서 직접 하고 싶어 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신원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던데 기술 개발로 속도가 어느 정도 개선됐나요?
네. Yeah, they've been working on the K208 for 20 years. But at the time, they had these
K208 프로젝트도 20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당시에는 유해들을 늘어놓고 감식할 적절한 시설들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네브라스카에 이어서 하와이에 새 연구소가 생겨서 유해를 늘어놓고 감식할 역량이 늘었죠. 또 방사능을 통한 신원 확인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돼서 당시 일부 미군들에게 의무화된 엑스레이 검사 자료와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선 이 방사능 기술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엑스레이, 치아, 의료 기록, 가족 DNA 등 모든 요소들이 종합돼 사용됩니다. 유해 감식을 위한 기술 역량은 과거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과거 의료 기록이나 유해 훼손 정도 등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일부 유해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신원 확인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미 국방당국으로부터는 그동안 어떤 약속과 협조를 받아오셨습니까?
Well, you have two entities for the POW MIA agency.
전쟁 포로 실종자 관련 부서는 그동안 두 곳이 있었는데요. 과거 국방부 산하 DPMO는 투명하지 않고 체계가 형편없었습니다. 한 곳에서 총괄자들이 겹치는 문제가 있었죠. 2015년 DPMO가 개편되면서 현재 DPAA가 생겼는데 총괄자는 한 명으로 통일돼서 체계가 개선됐습니다. 또 과거 DPMO는 안 될 이유만 찾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현재 DPAA는 훨씬 투명하고 협조적입니다.
정부 협조와 관련해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까?
We have a bill before Congress. There are POW debriefs and intel reports and other.
현재 정부는 참전 미군에 관한 기록들을 갖고 있지만 전쟁 이후 기밀 자료로 분류했습니다. 일부 기록을 공개해서 각종 조사의 참고 자료로 사용됐으면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참전 당시 동료 미군들에게 관한 얘기를 한 기록이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른 분이 실종된 저희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한 기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기록들을 일부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상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에 여러 차례 요구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정부는 어떤 기록들을 공개할 것인지 분류하기 위한 노력을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유해를 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가요?
Well, the problem we've had with losses like my dad is that they are air losses and they're scattered.
저희 아버지의 경우 공습 임무 중에 실종됐기 때문에 유해가 넓은 지역에 걸쳐 흩어져 있다는 점이 그동안 문제였습니다. 유해 보고는 보통 주요 전투 지역에 집중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실종된 지역 주위로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인도할 유해는 여러 지역에 걸쳐 모아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유해도 섞여 있을 가능성이 아주 낮지는 않아서 다소 희망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당국에는 어떤 요구를 하고 싶으신가요?
To North Korea, I would say please allow small investigative teams to travel around.
미국 측 소규모 조사단이 외곽 지역부터 당시 공군기 추락 지역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조사단이 그곳에 들어가서 현지 주민들로부터 전사자들이 어디에 묻혀 있고 또 지역 묘지가 어디 있는지 들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포로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에게 무언가 들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북한 당국이 이를 허용해 준다면 저희에겐 매우 특별한 일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6.25 한국전쟁 발발 68주년을 맞아 리처드 다운스 전미 전쟁포로 실종자 가족연합회장으로부터 미군 유해 송환에 관한 우려와 기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싱가포르가 지난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 미화로 1,200만 달러를 썼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교통과 호텔 등 정상회담 경비 대부분을 외국 정부에 의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외무부는 24일 성명에서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1,630만 싱가포르 달러, 미화로 1,20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무부는 자세한 지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대부분의 돈을 보안 유지에 썼다고 밝혔습니다. 1,200만 달러는 앞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밝혔던 1,500만 달러보다는 300만 달러 줄어든 것입니다. 비비안 발라크리시는 싱가포르 외무장관은 앞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에 김정은 위원장의 호텔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또 미디어 센터 설치와 서비스 등에 40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싱가포르 일부 국민들은 앞서 인터넷 사회 관계망 등을 통해서 정부가 김 위원장과 북한 대표단의 회담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 전문가들은 싱가포르 정부가 이번 회담을 통해 지출 비용의 10배 이상 국가 홍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었습니다. 북한 정부는 호텔 비용뿐 아니라 항공기는 중국 정부에 의존하는 등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경비를 거의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관해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앞서 BOA에 북한 정권이 국가 자원을 핵 미사일 개발에 쏟아붓고 노동자를 해외 파견해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정작 호텔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미 정보당국 고위직 출신인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이런 배경을 지적하며 왜 아무도 북한 정권에 비용을 스스로 지불하라고 요구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는 국제 관례를 깨고 경비를 외국 정부나 단체에 의존하려는 김정은 정권의 행동은 국제 갈취이자 악당행위라며 평양의 정권은 가난하지 않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번 싱가포르 회담 지출 경비에 관해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주일 만에 또다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박봉주 내각 총리가 수행에 관심을 모았는데요. 그 배경과 의미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박 2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20일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최근 석 달 새 세 번째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25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첫 북중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지난달 7일에도 다렌에서 시 주석을 만났습니다. 김 위원장의 세 번째 방중은 표면적으로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시진핑 주석에게 설명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김 위원장이 미북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경제협력과 제재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행원의 1, 2차 방중 때는 없었던 박봉주 내각 총리와 박태성 과학교육 담당 부위원장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수행은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경제와 제재 문제를 논의한 것을 의미한다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박봉주 총리가 간 것은 분명하죠. 그것은 그 제재를 완화하고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거죠. 그가 지금 모든 경제 문제는 박봉주가 책임지고 있거든요.
박봉주 내각 총리와 박태성 부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는 경제건설 대진군 노선의 핵심 책임자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열린 당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매듭짓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2018년 4월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지금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특히 오는 9·10월은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구구절은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이고 10월 10일은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때를 기해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업적을 내놓고 지도력을 과시해야 합니다. 국제정치와 외교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내놓을 것이 많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과 5월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시진핑 주석과는 세 차례 정상회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사상 최초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제작한 미북 정상회담 기록 영화의 한 대목입니다.
비범술중한 영도로 하여 세상 사람들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미래에 있어서 거대한 역사적 우위를 가지는 뜻깊은 이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국제사회 제재로 심각한 에너지난과 외환난, 그리고 물자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난이 심각합니다. 북한 경제는 석탄으로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광물 수출이 총 수출의 40%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난해 2월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석탄 수출이 중단되면서 탄광을 운영하던 국영기업과 돈주는 물론 군부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북한 통일전선부 간부 출신인 탈북민 장진성 씨는 말합니다.
특히 그 군이 군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 경제의 상당수가 그 석탄을 그 독점권을 군에게 줬기 때문에 그 석탄을 팔아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외화로 군복천이나 그다음에 이런 거기에 필요한 군수물품들을 사올 수 있는데 이 석탄이 끊기다 나니까 군 경제가 많이 망가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재로 인해 물가가 크게 오른 것은 물론 각종 경제건설 사업도 난관을 겪고 있다고 장진성 씨는 말했습니다.
제재로 인해서 이 정상적으로 수입을 못하니까 굉장히 그 암시장 통해서 많이 들여다나니까 그 가격이 굉장히 비싸졌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 차원에서 각 기관마다 그 수도건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기관은 무엇을 짓고 이렇게 다 할당한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 인플레가 심해지다 나니까 건설 자재를 미처 대지 못해서 이 중단되거나 또 포기하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비핵화 이전에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건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고 국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과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이 민생용이라는 명분 아래 식량이나 기름 등을 지원할 공산이 크다고 강인덕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건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하면 되겠죠. 하지만 핵 개발에 아무 관계가 없다. 또 민생을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농업 문제라든가 뭐 도로 건설 문제라든가 혹은 뭐 이제 그 기술 지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민생이라는 거, 비정치 비군사적이라는 거 이런 명분을 달면은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는 조짐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북한에 대한 관광을 재개한 데 이어 평양과 시안을 잇는 항공편 정기노선을 개설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그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들을 차별했나 이런 것들.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북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24도. 남포 아침 기온 20도, 낮에는 24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은 25도. 중강 아침 기온 17도, 낮에는 28도. 강계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19도, 낮 최고 22도. 개성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23도. 사리원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 24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9도, 낮 최고 21도. 풍산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19도. 원산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도 19도. 청진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0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1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와 서해 모두 흐리고 비리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와 서해 북부 해상 모두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6월 26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시아 순방기 나선 미국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24일 알래스카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알래스카 공군기지에 도착한 매티스 국방장관은 기자들에게 미군이 불법 이민자 문제를 돕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26일부터 2박 3일간 중국을 방문합니다. 매티스 장관은 기자들에게 중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남중국해 문제를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이어 28일에는 한국을 방문해 송영무 국방장관을 만나 미한 국방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미한 연합훈련 중단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29일 도쿄를 방문해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과 회담하는 것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장사정포 후방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는 25일 68주년 6.25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실험 시설 폭파,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약속, 미군 유해 송환 절차 진행 등 최근의 남북관계 변화를 열거하며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총리실은 해명자료를 통해 장사정포 후방 이전 문제는 향후 남북군사회담에서 논의될 과제의 하나로 우리 내부에서 검토한 일은 있으나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아직까지 공식 논의되지 않았다며 총리의 발언은 이런 취지에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남북한은 빠른 시일 내 동해와 서해 지구의 군통신선을 복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내달 1일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새로운 부서를 만든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외무성은 그동안 한국과 북한을 담당하는 북동아시아과를 뒀는데 다음 달부터 이를 한국을 담당하는 1과와 북한을 담당하는 2과로 분리합니다. 교도통신은 북동아시아 2과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일북 정상회담과 납치 문제를 담당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난 4월 북동아시아과를 둘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진전 등으로 북한 문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동 국가인 이란에서 25일 물가난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는 상인들과 주민 수천 명이 모여 상점문을 닫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시위는 2012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시위대가 국회를 향해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나서 최루가스를 뿌리며 이들을 막았습니다.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는 가장 큰 요인은 자국 화폐인 리알화가 폭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8월부터 재개하기로 하면서 리알화 가치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25일 테헤란 시장에서 1달러는 9만 리알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환율이 1달러당 4만 2천 선이었습니다. 미국은 2016년 이란 핵합의를 계기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핵합의를 공식 탈퇴하고 이란에 다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는 국가 비상사태를 또다시 3개월 연장했습니다. 이집트의 압둘 파타 엘시시 대통령은 24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연장안은 일주일 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7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엘시시 대통령은 지금까지 5차례나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는 지난해 4월 이슬람 국가 추종 세력의 폭탄 공격으로 기독교 콥트교도 44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이집트 전역에 처음 선포됐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발효되면 군대와 경찰의 공권력이 강화되며 집회와 시위 등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됩니다. 이집트는 지난 2013년 이슬람 출신 대통령이 군부에 의해 축출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세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